이사야 48번 메시지. 여호와의 팔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 관련된 높여지신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종.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세 항목을 다룰 것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된 책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이사야서 처음 39장은 구약 39권에 부합되고 나머지 27장은 신약 27권에 부합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27장의 첫 장인 40장은 침례자 요한이 소개되는 신약의 서두와 같습니다. 그 첫 부분의 3절에서 5절은 침례자 요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신약을 소개하는 이 장에 바로 이어 41장부터 66장까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나머지 26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26장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주로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위한 분임을 보아야 합니다. 예언의 방식으로 이 26장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되어 가고 추방되어 거기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포로되고 유랑하는 처지에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포로됨에서 귀환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길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인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열조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돌아간 후에는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국은 극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도 오지 않고 식물을 경작할 토양도 없고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선민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26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로 11절과 52장 7절로 15절은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팔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높여지신 그리스도로서 여호와의 종이심을 계시합니다. 이 항목들 중 첫 두 항목은 구약의 어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은 구약의 어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한 항목입니다. 이 마지막 항목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에서 언급됩니다. 이사야서 52장은 53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53장이 52장 끝부분의 연속임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52장 끝의 세 구절은 구약의 어조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절들은 오히려 높여지신 그리스도가 계시된 신약의 어조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팔이신 여호와의 종이 되심은 이사야 51장 9절로 11절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세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 구절들이 삽입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12절이 8절을 잇습니다. 8절과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당신이 옛적에 하셨던 일을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를 마르게 하여 길을 내셨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날에도 쫓겨난 모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동일한 일을 행하소서. 그리고 5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은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은 신약의 시작에 관해 말하는데 여기서 좋은 소식은 여기 내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여기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앞 구절이 자신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반면 뒷구절은 구속이 이미 성취된 후에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52장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40장에서 언급한 바로 그 구속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3절은 높여지신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팔. 이사야 41장부터 66장까지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 관련된 여호와의 팔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먼저 여호와의 팔이시며 둘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셋째로 높여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팔로서 여호와의 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능력을 베푸는 것은 능력을 옷입는 것입니다. 완전한 삼일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위대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힘이시며 의이시며 공이시고 빛이시며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십니다. 힘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십니다. 이 점에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의 팔입니다. 옛날 옛시대에서처럼 깨어나서 능력을 베푸심. 51장 9절로 11절에서 이사야는 옛날 옛시대에서처럼 특히 그분의 선민이 출애굽하던 때처럼 여호와의 팔이 깨어 능력을 베푸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을 가로막은 첫 번째 난관은 홍해였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팔이 무언가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강한 바람을 불게 하여 홍해를 가리셨습니다. 바다는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부담은 여호와의 팔이 그의 시대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포로들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신원에서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팔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51장 9절뿐 아니라 53장 1절에서도 언급되는데 거기서 이사야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라고 외쳤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팔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팔이시며 삼일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팔이십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소리 높여 외치며 영원한 기쁨으로 시온의 이름. 옛날처럼 여호와의 팔이 깨어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소리 높여 외치며 영원한 기쁨으로 시온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인 우리가 종종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할 때마다 구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때 죄 가운데 빠졌으므로 우리에게는 구출이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죄 가운데서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관념이 없는데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항상 의의 문제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구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의 선민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구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빠져들곤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그들은 해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다 라는 단어 대신 구약에서는 구속되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은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라고 시작합니다. 돌아오다 라는 말은 여기서 구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속되다는 포로됨에서 해방된다는 뜻인데 그 후에야 구속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속되는 것은 구속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그들은 애굽의 폭정하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로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환경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일종의 폭정화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그들은 구속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러 온 천사를 향해 표시가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았을 때 그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 불리웠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들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에서 구속되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에는 능력이나 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안에 노예됨 아래에 폭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노예됨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즉 팔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기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유월절 양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속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은 이미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그 양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은 즉시 그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팔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천사로 불렸습니다. 바다가 대로가 되도록 기적을 행한 이는 바로 그 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천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대열의 후미로 갔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1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적에 깨신 것 같이 깨소서 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이 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근에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한 힘은 단지 비행기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힘은 감추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끝내고 철의 장막을 제거한 힘은 땅에 속한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팔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 가서 문서를 배포한 한 무리의 형제들이 주 예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미국보다 오히려 러시아에 더 많다고 전해왔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은 성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의 팔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땅끝까지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봄. 이사야 5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나라를 둘러싼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수 없었고 그 땅의 일부분도 탈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팔, 즉 만유를 포함한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40장 9절 하반절은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이사야 52장 7절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며 화평을 알리는 것입니다. 화평과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이스라엘이 그 포로됨에서 돌아올 때 이러한 외침이 공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아직 완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파수꾼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각국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필수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매우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한 우리는 어떤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는 결코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화평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화평과 구원이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리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심. 이스라엘이 포로됨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2장 8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호와에 의해 시온이 회복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심. 그런 다음 9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구속하는 것은 각종 고통과 모든 압박에서 그리고 특정한 폭정 아래서 예루살렘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하심은 여호와의 거룩한 팔의 구원임. 10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호와의 거룩한 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하심.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그들을 구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외국에 머물러 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기꺼이 떠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처럼 떠나 돌아오는 자들의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여지신 그리스도. 이사야 51장과 52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회복된 후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받고 돌아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여호와의 팔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매우 좋지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신약의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에 있으면서도 신약의 어조와 함께 완전히 신약의 느낌을 지닌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신약의 한 장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유를 포함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그 상황과 더불어 충분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그리스도 위에 두셨고 어떻게 그분이 어린 양같이 죽임당하셨는지 또 죽으신 후 어떻게 장사되고 부활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에 있는 것들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은 알지 못했던 바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알고 여호와의 힘을 알며 여호와의 팔을 압니다.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에서 그들은 피에 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피에 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팔로 알았을 뿐 신약에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주는 영이 되어 그분의 선민 안으로 들어가 내주하는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서에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계시할 다른 한 단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지혜로이 행하며 형통하실 것임. 이사야 52장 13절 상반절은 예수께서 지혜로이 행하며 형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중하고 지혜로이 행하셨으며 하시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셨습니다. 비록 그분께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과거 70년 동안 그분을 좌절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러시아 의회 내에서 더 이상 러시아는 무신론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공허해진 러시아인들은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내가 42년 전에 공산화된 중국을 떠났을 당시에는 천주교인들을 포함해 기껏해야 400만 정도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내에는 5천만 이상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수는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로이 행하며 형통하십니다. 누가 그분을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사도들의 영 안에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일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은 그리스도의 행적이었고 그 일들은 지혜로이 행하여졌으며 형통했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임. 이사야 52장 13절 하반절은 예수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은 이미 높여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보고 놀랄 것임. 이사야 52장 14절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복이 흉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외양을 말하며 얼굴 또는 얼굴 표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적인 표현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신약의 의미로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높이 들어 올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고 모든 면에서 현명히 행하셨으며 형통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조차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이 상하고 흉하게 되었음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상하셨습니다. 한면으로 지금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셨지만 또 한면으로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흉하게 상한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습이 상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보다 모습이 상하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모습이 상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는 그분을 잘생긴 용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흉하게 상한 모습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예수님은 위대하고 높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십니다. 누가 예수께서 그처럼 흉하게 상한 모습을 지니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학식 있는 이들이 메시지를 들은 후에 내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사람, 굉장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하고 흉한 모습의 사람이 정말 예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이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임. 15절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존중했음을 뜻합니다. 예수는 높고 예수는 놀라우시며 예수는 영광스러우시지만 열왕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신약의 기록에 따라 그분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열왕은 위대한 예수를 상상했지만 결국 그들이 만난 분은 한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위대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15절은 계속해서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이 그들에게는 결코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것들을 볼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곧바로 52장에 이어집니다. 53장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52장 15절에서 말한 전파되고 보고 듣고 깨달을 것들입니다. 53장 1절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라고 말합니다. 2절은 계속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53장 전체가 신약의 복음에 따른 그리스도에 관한 전파요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사야 53장의 기록을 읽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에 돌아와 그곳이 회복된 후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알도록 듣고 당부받고 가르침받고 지시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팔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높여지신 그리스도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낮아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안에서 그리고 33년 반 동안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은 많이 상하고 흉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동산인 갈보리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항목들을 알고 나중에는 기적적인 권능을 지닌 여호와의 팔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오순절파 사람들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버렸습니다. 기적과 능력 행함의 치우침으로써 오순절 운동은 사람들을 구약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65년이 넘도록 기적과 능력 행함의 방식으로 그분을 알지 않고 낮춰주신 예수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항상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르면서 자기 백성에 의해 낮춰진 분이신 그분의 발자취를 좇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수치입니다. 낮춰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여호와의 팔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고 말하며 서로 외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 관련된 여호와의 바르신 만유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